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맹세와 진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먼저 두 가지 기억을 해 주실 것이 있는데, 성경 말씀과 특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에는 우리 짧은 인생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과 같은 말씀인데, 그러나 이 말씀들은 영원한 현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다.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진실로 그러하다.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진실로 그러하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데, 그냥 짧은 인생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하는 고개가 갸우뚱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사는 당대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사는 컨텍스트 상에 적어진 서신이나 복음서나 역사서나 예언서가 아니고, 2000년 전, 2600년 전 아니면 3500년 전 그 컨텍스트에서 그 문화를 사는 그 사람들의 글을 향하여 기록되었는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 가운데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다라고 주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66권의 성경이 우리 손에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처음에 기록된 원, 뭐라고 그럴까요? 듣는 청취자가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주었던 말씀이, 그러니까 2000년을 뛰어넘는 우리에게는 그 문화적인 공백에 있는, 시간적인 공백에 있는 어떤 내용을 해석해야 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천천히 묵상하는 가운데 시간을 드려야 되겠죠. 오늘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형제들은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맹세를 많이 하나? 하늘을 두고 맹세를 이렇게 하나? 가만 보면 이것은 우리 삶과 그렇게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은 너 입에서 나오는 것 진실하게 말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빛과 어둠, 거짓과 진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진행 중인데, 이 구절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진리, 이것 때문에, 이 진실의 문제 때문에 전쟁과 같은 거대한 악이라든지, 한국의 1994년에 일어났던 성수대교 붕괴라든지, 그 이듬해 95년에 일어났던 삼풍백화점 사고라든지, 아니면 2014년에 일어났던 세월호라든지, 아니면 올해 우리가 목도하고 있고 매일 뉴스로 듣고 와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하고 진실하고 무슨 문제예요? 아니에요.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고 진실을 덮으려고 했고 진실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 개인이, 집단이, 나라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짓과 어둠의 주관자인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의 사람이고 진실의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입으로 나오는 무언가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12절을 보면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맹세를 하는가? 그때 당시에 자기 말의 진실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냥 말하면 내 말의 진실성을 안 믿어주니까 뭐라고요? 하늘을 긁고 내가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한 달 뒤에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안 믿어주니까 그 뒤에 예루살렘 성을 긁고 하면서 돈을 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다. 진실만을 말하라.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것이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해라. 그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 왜? 모든 대화를 책임지는 날이 도래하는데 내가 한 말에 대해 심판의 시간이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남발 행위를 조심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구절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해서 종교개혁 당시에 재침례파라고 있어요. 아나베티스트라고.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나 퀘이크교도나 우리 21세기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들은 결혼 서약이나 법정에서의 그 맹세하는 걸 거부해요. 이 구절 가지고. 성경은 맹세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2장 같은 데 보면 출애굽기 22장 10절에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걸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누구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맡긴 그 소나 양이 죽거나 상하는 일이 있었다고 누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맡긴 그 사람이 아 이렇게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사람이 없어요.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누군가가 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우리 양 좀 맡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갔다 와 보니까 맡은 사람이 이런 거예요. 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람이 없어요. 이때 이 사람이 실수로 죽였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죽였는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손에 이웃의 것에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나 이것을 죽인 것이 아니고 사고로 일어났습니다 아니면 도적이 와서 훔쳐갔습니다 라고 자기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맡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원래 맡긴 그 사람은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그 맹세를 믿어주고 그러면 그것으로 해결 끝. 출애굽기 22장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종에게 맹세하게 해요. 맹세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다윗과 요나단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사무엘상 20장이요.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럼 신약에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요. 증언하게 한다는 이 말이. 이 신약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새 언약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맹세된 거죠. 약속된 거죠. 그 뒤에 예수의 피가 보증이 되어서 뭔가가 일어난 거대한 약속 같은 것이거든요. 자, 오늘 이 본문 야고보서 5장 12절에 이것은 야고보가 쓴 것이고 이것의 확장판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잠시 보죠. 이 본문에서 진리를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구절을 주셨고 그리고 수천 년 뛰어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인지 적용점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구절을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까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렇게 36절은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것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 뭐 성을 간다 이런 식으로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건 서약 행위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했고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맹세 가운데 두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내가 곤란해 주는구나 심판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내 삶 가운데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내 말에 상대방에게 진실성을 가하고 싶어요 상대방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신빙성을 가지고 진실하다고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여기 다 나와요 어디요? 34절 하늘로 하늘을 걸고 35절 땅을 걸고 왜냐하면 땅의 영원성을 걸고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36절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 목숨을 건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가 머리 예루살렘 땅, 하늘 이것은요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것인 양 그것을 긁고 지금 맹세 가운데 끌어다녔단 말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제 것처럼 주제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들이 상대방에게 예를 들어서 돈을 꾸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5천 데나리온 좀 빌리려고 해요. 그리고 1년 뒤에 갚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사업이 잘 돼서 1년 뒤에 5천 데나리온을 다시 갚을지는 참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내가 사업을 하고 싶어요. 어쨌든 뒤에 될 일은 잘 모르지만 오늘 당장 저 사람에게서 5천 데나리온을 확보해서 내가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아주 커요. 그런데 상대방은 내가 어떤 것을 보증하여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1년 뒤에 이 원금을 갚을지 여기다가 이제 인트레스트를 더해가지고 갚을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눈을 봅니다. 이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지금처럼 뱅킹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기관이 없을 당시에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그 윤리적인 그 파워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작동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지 아니하셨을 때 초자연적인 뭔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사용하지 않았죠. 예루살렘의 이름을 사용했죠. 그리고 돈을 빌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됐어요. 1년 뒤에 갚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하지 않는 이것이 유대 사회에 만연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문화적인 배경으로 깔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아니다. 너희들은 아닌 것은 아니라라고 해라. 5천 데나리온을 빌렸는데 1년 뒤에 꼭 갚으시는 거죠? 라고 했을 때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면 그렇게 말을 해라는 거예요. 예스인 경우에 예스하고 노라고 한 경우에 노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 600년 전에 유다 땅에 엄청난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요. 유다 민족이 크게 비극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예레미야 선지 서를 읽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이 달라요. 때로는 예레미야가 공감했을 그러한 어떤 아픔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움이 내가 반복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비슷하게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입장이 되어서 이 정도 권능을 가진 신적인 존재이고 예레미야서에서 몇 번 언급하는 대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호흡의 주관자이시면 한두 번 이렇게 말하고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거기서 심판을 집행해버리지 왜 이토록 하나님이 말이 많으신가? 52장이나 돼요. 52장. 예레미야 선지서. 그토록 크신 하나님인데 그토록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토록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신데 왜 이토록 말이 많으신가? 그냥 한순간에 어떤 느낌이 옵니다. 주님께서 진짜 아끼시는구나. 멸망당하는 그 보는 것 주님께 아픔이구나. 주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시는구나. 그래서 기회를 그토록 주시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요, 예레미야 9장 3절에서 9절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사회 가운데 행했던 무언가 그 사회상을 조금 볼 수가 있는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이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5-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입이 진실치 못하다는 거예요. 왜 속이는 일이 많고 이토록 활을 당긴같이 혀를 놀려서 거짓을 말하고 이런 것이 일반화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끝내는 내 수유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죠. 7절 9절에는 이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7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저는 나름대로 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닌 상태에서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는 어둠이고 비진리이고 속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표현하고 무엇을 열망하고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는 것은 지금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뜻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무엇을 향해 가느냐를 결정지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진실은 이 7, 9절에 보면 조금만 더 보죠.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니 이 백성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말 가운데 진실함이 없어요. 이렇게 뭔가 누군가 이렇게 한마디 했을 때 그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뭔가를 많이 붙여야 이렇게 신뢰가 가고 뭔가 좀 안심이 돼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진실성이 이게 힘이 있게 상대방을 아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이 문제에 있어서 함께 울어줄 한 사람이 확보되었구나 하는 진실한 것이 다가오는 것 그것이 주님의 열망.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이 말에 진실할 때 그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권능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입이 청결한 자를 주님께서는 찾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주 예수님은 나의 말을 어떻게 보시는가? 저는 진실하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기 보호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박힌장에 갔을 때 내가 실수해가지고 다른 차 스크래치 냈어요. 이때 진실한 행동은 쪽지 하나 남기는 거죠. 제가 실수했습니다. 전화번호는 어디고 연락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진실하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CCTV도 멀리 있고 이러니까 이제 장소를 벗어나죠. 이 행동 가운데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순간적인 어떤 판단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진실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차선을 우리가 선택하는가 하면은 손해보거든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뭔가가 내 이익보다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을 선택해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거짓을 말하면은 얻는 이득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얻는 이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권능을 잃게 되죠.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언어가 진실해질 수가 있는가?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의식하면서 언어에 진실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왜 그가 간사함이나 속임이나 부정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를 합당하게 여겨서 복음 전도자로 써주셨고 복음 전도하는 과정에서 그의 사역과 그 삶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부정이나 간사나 속임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편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우리도 두 번째는 동일하게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 한번 애쓰십시다 하는 측면에서 적용점으로 잡았습니다. 은혜의 과장을 조심하자. 이게 저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어. 과장. 거짓말은 아닌데 부풀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이 진실에서 멀어질수록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감명을 주기 위해서 과장된 그 제스처나 부풀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서 호응을 해주면 거기에서 뭔가 좀 더 큰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부풀리거나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술자리 같은 데서 아니면 작은 모임 같은 데서 그 분위기 자체가 일단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야 정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정말이야라고 하는 분위기를 갖다가 좀 더 격앙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뭔가를 과장해야 되고 뭔가 있는 내용을 부풀려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부분에서 슬퍼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진실이 담긴 말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 말하기를 목표 삼고 과대 포장하는 것 좀 조심하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을 아끼면 진실 말하기에 충실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많이 늘어놓아서 내가 지금 말하는 진실성을 올리려고 해요. 상대방이 설득당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가 말을 좀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효과입니다. 대부분 대체로 사람들은 말수가 적은 경우에 더 선호합니다. 누가 다단계에 잘하는가 하면요. 말수가 적은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 3장 2절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언어에 진실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진리 진실이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 원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은혜를 담고 진실을 담은 말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